도널드 파울러 박사, 구약 배경. 강의 1, 서문 및 초기 메소포타미아. 지리학. 저작권 2024 도날 파울러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구약의 배경에 대해 가르치는 디아어, 단 파울러입니다. 세션 1, 서론과 초기 메소포타미아 지리학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제 이름은 도널드 파울러입니다. 저는 버지니아주 린츠버그에 있는 리버티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으며 구약 배경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 제가 젊은 신학생이었을 때 저는 그레이스 시얼라지켈 세머네리에서 저의 교수이자 친구이자 동료인 디아어, 어부 베스가 가르치는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이 강좌를 수강했는데 이 강좌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거의 즉시 그 내용에 사로잡혔습니다. 너무 새롭고 유익해서 처음부터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코스에 대한 나의 반응은 정말 훌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였지? 뭐, 멋있어서 웃고 있었지만 수업 노트도 없고 실제 정리도 없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많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것은 모든 말들이 흥미로웠지만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것뿐입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저는 교수진에 합류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매우 우스꽝스러운 일이지만 제가 교수진에서 제 직책에 대해 가장 먼저 기억하는 것은 제 친한 친구이자 동료가 저에게 이 수업을 위해 수업 노트를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이 조직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수업 노트에서 구약 배경이라고 불리는 구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메시지가 쓰여진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떤 어린이라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성경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또 다른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사실은 성경에는 우리가 효과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세계로. 그래서 나는 이 수업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은유나 비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내가 미국 헌법을 선택한다면 예를 들어 내가 세계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정합시다. 문자 그대로 내가 한 일은 미국 헌법이라는 고대 원고를 찾은 것뿐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읽을 수 있었다. 나는 그 내용을 상당히 높은 비율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문서가 왜 거기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최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유럽에서 이곳으로 온 초기 미국인들과 같은 것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유럽의 역사가 우리가 미국 헌법이라고 부르는 문서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유럽의 역사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문서의 형성 뒤에는 정치적, 종교적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담긴 다양한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 요점은 문서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문서에 대한 이해가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강좌가 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 특히 구약의 문맥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에 관해 몇 가지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다지 많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배경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의 미묘한 빛을 구약의 본문에 비추기 시작할 때 그것이 메시지를 어떻게 바꾸고 사물에 초점을 맞추며 내용을 어떻게 만들고 의미를 훨씬 더 명확하게 만드는지 여러 번 보면 정말 흥미로울 것입니다.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할 준비를 하면서 몇 가지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배경이라는 용어는 약간 미끄럽습니다. 이 강좌는 고대 근동 역사 강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고대 근동 역사의 대략적인 개요를 제공하여 구약의 장대를 삽입하는 역사의 흐름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100마일 떨어진 작은 나라였으며 매우 강력한 이웃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미주, 남미, 중앙아메리카, 북미에 가지 않고 니카라과나 온두라스의 관점에서 아메리카의 역사를 쓰려고 하지 않듯이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본 이 시대의 역사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면 이스라엘은 매우 작은 플레이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역사적 부분을 삽입하기 위해서는 고대 근동사의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고대 근동 역사 강좌가 아닙니다. 제가 가르치는 초창기에 저는 고대 근동 역사라는 수업을 가르쳤던 대학에서 가르쳤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구약의 배경이 아닌 고대 근동의 역사를 다루었습니다. 구약 배경론은 일종의 독특한 강좌입니다. 그것은 내가 자료를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아마도 독특한 방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지금까지 40년 동안 내 사역과 연관되어 왔습니다. 나는 가능한 모든 배경을 보여주려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배경 자료가 얼마나 극적인 방식으로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에 접근할 때 고대 세계의 배경을 모두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요 배경을 선택적으로 다루는 것이며 이것이 구약 본문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실제로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배경 연구의 황금 시대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사 생활 40년째입니다.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전체 배경 분야에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잔더맨 프레스가 출판한 배경에 비추어 구약 성서에 대한 전체 주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잔더맨 프레스에서 출판한 백그라운드즈 스터디 바이벨이라는 학습용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잔더맨이 출판하고 크레이그 키너가 편집한 신약 배경지 백그라운드즈 투 뉴 테스터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배경을 알 때 성경 본문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여러 다른 주석 세트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황금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난감한 운명을 겪게 될 운명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질수록 더 많은 질문이 생성됩니다. 그중 가장 적은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배경을 배경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동의할 질문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한 사람의 배경은 다른 사람의 신화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배경을 찾을 수는 없지만 이 배경 문제를 조명하기 위해 수업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중요한 것들을 선별적으로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에 대해 다른 말을 해보죠. 나는 어떤 말을 기억할 만큼 나이가 들었지만 그것이 내가 존재하기 오래전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꼬리는 개를 흔들지 않습니다. 즉, 개는 꼬리가 아니라 동물이다. 나는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은유를 허용한다면 성경은 동물입니다. 개야. 동물이에요. 배경은 꼬리입니다. 사물이 왜곡되기가 너무 쉽고 배경이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런 일은 제가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성경 본문보다 배경을 주제로 삼는 것은 쉽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이를 피하고 대신 텍스트 색상을 지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배경에 주의를 돌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저를 믿으세요. 배경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는 논쟁 중 하나일 뿐입니다. 실제로 배경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배경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배경이 가난한 사람과 같습니다. 그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샌드맨이 아마도 60년 전에 저널 오브 비블리컬 리터러처에 쓴 내용의 문제를 피하고 싶습니다. 그는 평행병증에 관한 기사를 썼습니다. 1920년대에 미국 학자들이 성경 세계와 성경 사이의 유사점을 찾기 시작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검색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배경이 만들어질 정도로 그 자체로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나중에 여기에서 누지 자료를 접할 때 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문제 중 하나는 이것이 배경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학문적 기준이 말 그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개인적인 것입니다. 고대 근동 자료가 텍스트를 색칠하면서 무엇에 관한 것인지에 대한 나의 이해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나와 함께 그것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모든 것에 대해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괜찮을 것입니다. 문제의 진실은 40년 동안 가르치면서 카멜레온과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마음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현재의 일이 될 것이며 나중에 귀하의 견해가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볼 때 성경 본문은 나의 교수님인 베스트 박사가 말한 수직 전이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볼 수 있다고 믿는 이 그래프는 두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된 그래프입니다. 하나는 망원경, 튜브처럼 서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망원경을 통해 구약 성서의 페이지를 보고 있는 척하거나 계시록이 주어진 세상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자,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망원경이 아니라 튜브입니다. 관형 시력의 문제는 아주 작은 부분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커서가 이를 강조 표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세계의 아주 작은 부분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이 그래프에서 튜브의 꼭대기는 현대인들이 구약 성서의 세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훨씬 더 넓은 범위에 투영됨으로 우리는 구약 성서의 세계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는 아마도 다른 곳에서 배웠을지도 모르는 교수님께서 수직전이 문제라고 부르신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지어로 표현하자면 터널 비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대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이것은 서양에서 온 우리들에게는 특히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서양에서는 새예루살렘이 워싱턴 DC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북미의 프리즘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망원경을 통해 구약 성서의 페이지를 보고 있는 척하거나 계시록이 주어진 세상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자, 이것은 우리가 보고 글쎄, 우리가 지적하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세계를 성경의 세계에 투영하는 정도에 따라 고대 세계의 이미지를 왜곡하는 관 모양의 모습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서의 페이지에 투영하는 현대 서구주의,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기를 바라는 말을 할 수 있다면요. 이 관영 문제의 일부는 우리 모두가 신약 성서의 메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래프에서 보고 있는 파란 세계에 투영하는 것이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신약 성서가 그 세계에서 먼저 이해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약 성서의 메시지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세계를 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가고 있는 험난한 여정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친구 여러분, 우리는 결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허락한다면 우리는 구약의 세계를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 컥 새로운 자료를 발견하면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지난 40년 동안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배운 것에 의해 크게 바뀌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지 영역입니다. 우리는 결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교수님에게서 받은 열정을 여러분에게도 전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여행하는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배우고 있으며 항상 새로운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직면하는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 말 그대로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서, 아니 엄밀히 말하면 신약 성서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 인간에게 영감을 주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려해야 할 또 다른 논제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논제는 우리가 구약의 세계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논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이 책들을 기록하기 위해 실제 지식을 가진 현실, 세계의 실제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감동적인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보시다시피 계시의 노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떤 중요한 면에서 모든 단어의 저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평범한 인간을 기적적으로 사용하셔서 평범한 죄 많은 사람들이 신적으로 오류가 없는 말을 쓸 수 있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계시의 계열은 실제 사람, 인간, 남성, 아마도 일부 여성을 통해 전달됩니다. 우리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성경의 모든 저자가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사람의 교육으로 대표되는 인물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요한서신을 누가 썼는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논란이 없습니다.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요한을 쓴 사람보다 더 나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글쎄요, 우리는 요한의 서신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점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헬라어는 훌륭하고 글을 읽을 줄 아는 헬라어인 반면 요한의 서신은 매우 단순하게 읽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의 세계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만큼 문화, 전제, 교육, 지식, 종교 지식, 그 고대 작가의 세계 역사, 우리가 고대 작가를 재현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고대 세계에 뿌리를 두지 않은 성경 본문이 흑백을 채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여러분도 동의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영감을 받은 책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영감받은 책은 현실 세계에서 시작되는 영감을 주는 작품입니다. 실제 세계, 고대 근동의 세계, 실제 사람들, 성경을 쓴 실제 사람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 제가 당신의 비용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지금은 아침 8시이므로 여기서 커피 한 잔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도 내가 더 명확하게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코스 제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생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방법론은 일부 사람들에 의해 크게 거부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구약의 세계가 어떻게 구약의 메시지를 채색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세계를 완전히 일관된 방식으로 보지 않을 것이며 어느 정도 그것을 인식합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제안할 것이며 그런 다음 당신은 그 배경이 합법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스스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주로 역사, 강자인 강자를 보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에게 대략적인 추측을 해줄 것입니다. 자료의 절반은 역사적 내용이고 절반은 신학적인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짐이 너무 많은 오늘날의 세계에서 역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순간, 내가 역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순간밖에 있는 내 청중의 절반이 눈살을 찌푸릴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내 학생들 중 절반이 내가 역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순간에 멍해지기 때문이다. 나는 히틀러의 의미에서 저자 세바스티안 하프너, 시베스천 헤프너의 이 인용문을 접했습니다. 그는 히틀러와 그의 시대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역사는 그러한 독재적 발언의 두 번째 오류인 역사는 오로지 싸움으로만 구성되지 않습니다. 국가와 계급 모두 전쟁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서로 평화롭게 살았으며 그들이 이 평화를 달성하는 방법은 적어도 때때로 역사를 이끄는 요인만큼 흥미롭고 역사적 연구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 같은 충돌을 벌였습니다. 글쎄요, 하프너의 논평이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배경 지식 없이는 제2차 세계대전을 연구할 수 없듯이 다시 말해 어떻게 아돌프 히틀러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가 왜 유대민족을 그토록 미워했는지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 여전히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오시프 스탈린의 전기를 세 권 읽었습니다. 스탈린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살해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는 매우 계몽적입니다. 단순히 중요한 전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에 접근해야 하며 더 나쁜 것은 고등학교 수준에서 역사를 종종 외워야 하는 날짜와 날짜, 이름의 관점에서 엄격하게 가르칠 수 있는 수준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뒤죽박죽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실존주의의 산물인 반역사적 분위기에서 우리는 자신의 배꼽에 몰두하는 문화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이 현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만큼 중요하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므로 과거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현재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렇다면 반역사적인 분위기에서 역사 연구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글쎄, 나는 역사를 읽는 것을 좋아해서 모든 역사는 나에게 흥미로웠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역사는 단순한 전투와 사건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야기에 대한 신의 개입에 대한 기록입니다. 내가 믿는 것은 신성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서사에 개입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서사를 목표를 향해 움직이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인간의 이야기에 개입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정하신 절정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 사건의 움직임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가치는 어떤 가치인가? 그것은 거대한 서사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위치의 가치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허락하신다면 미국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인 것처럼 구약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임을 열렬히 믿습니다. 버지니아의 역사 이야기가 지금 버지니아 출신인 나의 이야기이듯이 그 모든 것에는 개인적인 특성이 있으며 역사는 지극히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현실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인간의 서사에 작용하려는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좌는 주로 역사이지만 다른 중요한 요소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지리 요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때 인기를 끌었던 게임이 있습니다. 더 이상 많이 플레이되지는 않지만 트리비엘 퍼스트라고 불렸습니다. 트리비엘 퍼스트라는 게임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게임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사람들이 퀴즈라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현대 세대와 함께하는 사소한 추구, 트리비엘 퍼스트, 가지리 문제에 대해 누구도 대답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끝나지 않을 게임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리, 문화, 경제에 전혀 관심이 없는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하프너의 인용은 성경 이야기가 제시되는 방식에서 지리가 어떻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할 불가피한 필요성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계의 지리를 모른다면 성경을 이해하는 능력이 제한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수업을 함께하면서 문화에 대해 최대한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독자가 모세 율법을 읽기 시작하면 쉽게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예 제도에 관한 온갖 종류의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해 보이는 성에 관한 온갖 종류의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법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그 법을 좋아하지 않는지에 대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세상의 문화를 이해해야 그 법칙을 통해 일관되게 생각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리를 알아야 하고 문화를 알아야 하며 종교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종교뿐만 아니라 이웃의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선지자들의 글을 읽을 때 당신이 경쟁적인 종교 전통에 대해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바알의 신학을 알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나안 종교 사상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경쟁 시스템을 공격할 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에 대해 일관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이웃들의 종교적 신념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 중 하나가 있지만 제가 지식이 가장 부족한 분야가 바로 경제학 분야입니다. 경제학은 성경 기록에서 큰 역할을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려면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듯이 성경의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중요한 책 한 권을 언급했습니다. 실제로는 훌륭한 유대인 학자인 잭 사센, 잭 세선, 이 쓴 여러 권의 책입니다. 고대 근동의 문명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내가 아는 고대 유라시아 연구에 대한 자료가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일 것입니다. 핸드릭선 프레스에서 재출판되었습니다. 당신이 나와 같다고 결정하고 이 주제에 사로잡혀서 라이브러리에 뭔가를 추가하기 시작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것은 추가해야 할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훌륭한 책이며 이러한 주제 영역과 그 외에도 더 많은 주제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훌륭한 저장소입니다.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서 다루었던 일부 입문 자격은 이미 수직 전이의 문제였습니다. 친구 여러분, 이 수직적 전이 문제는 너무 널리 퍼져 있어서 제가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직적 전이의 문제는 너무나 만연해서 오늘날까지도 나는 성경을 펼칠 때마다 거의 반복되는 일과를 겪고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멈춘다. 한 단어를 읽기 전에 나는 잠시 멈추고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글쎄요, 그것은 전의의 문제를 피하기 위한 겸손한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거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의미를 텍스트에 부과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직적 전의는 엄청난 문제일 뿐이고 부분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성경을 쓰신 것처럼 성경을 읽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는 그가 그것을 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 가장 매혹적인 경험이 되도록 즐기시기를 바라는 것에 대한 소개 자료일 뿐입니다. 물론 이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놀라실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는 창세기 한 장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배경을 보면 증거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것이고 창세기 한 장부터 11장까지의 세계 전체가 멸망한 세계이다. 인공적으로 재현할 수 없는 세상이다. 그러므로 창세기 한 장과 두 장을 신학적인 본문으로 연구할 수는 있지만 역사적인 본문으로 연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좋아요. 제가 청중과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잠시 멈추겠습니다. 나는 창세기 한 장과 두 장이 역사적 자료라는 신학적 확신을 갖고 있다. 오늘날 창세기 한 장과 두 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으로 검색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창세기 한 장이 정확히 몇 년 전이었을지 모르고 창세기의 홍수가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 지구적이었다면 그 세상은 멸망되었다는 점을 안다는 의미에서 그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제로 창세기 한 장과 두 장부터 시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홍수 직후 세계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결국 홍수로 시작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이 멸망했다는 전제에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구의 지형도 바뀌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창세기 한 장부터 두 장까지 에덴 동산에 네 개의 강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두 강,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알고 있지만 나머지 두 강은 모릅니다. 아마도 홍수로 인해 지형이 바뀌었고 그 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홍수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홍수 직후 세계는 어떨까요? 글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공적으로 연대를 측정하는 것에 대해 엄청난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나는 고등학교 때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생물학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생물학 수업을 충분히 듣고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졸업하기 불과 3개월 전에 성경대학에 다녔습니다. 제가 생물학 수업을 들었을 때의 충격을 여러분도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보다 생물학을 더 많이 알았습니다. 분명히 고등학교 졸업 후에 저는 생물학을 많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날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대체로 과학적인 질문이므로 제가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홍수 이후의 문화는 불확실한 기간 동안 철저히 농경 생활을 했기 때문에 홍수가 발생한 날짜를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도시가 없었습니다. 도시가 없다면 역사를 재창조하기 위해 우리가 의지하는 많은 것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따라서 문제는 홍수 이후 몇 세기 동안 우리가 역사를 쓸 수 있는 인공적인 증거를 추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역사가 기록되려면 문학이 필요합니다. 문학은 역사를 여는 열쇠이다. 우리가 가진 것이 유물뿐이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다소 제한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 논평에서 나는 홍수의 역사적 현실을 회복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일어났다는 성경의 메시지를 믿을 수 있습니다. 레너드 울리경은 성서에 나오는 홍수의 증거를 우르에서 찾았고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대도시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르에 큰 홍수가 닥쳤는데 그는 우르의 유적을 3미터 깊이로 파다가 충적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홍수를 기원전 3500년경으로 추정하고 나서 이것을 창세기의 홍수 기록과 동일시하게 되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이 국지적인 홍수라고 생각했던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대홍수의 증거를 찾았지만 성경에 나오는 홍수의 증거는 찾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그 홍수는 지질학적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염두에 두고 홍수에 관한 성경 본문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활동이지만 그것을 역사적 연대표에 삽입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홍수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인공증거, 층위학,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과 같은 다른 특징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나는 방사성 탄소 -14 현상과 상호작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사성 탄소 -14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완전한 학문적 일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우리가 보고 있는 텍스트에 색채를 입힐 수 있는 역사를 창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텍스트를 설명하는 텍스트의 세계인데 그것은 대부분 빠져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경의 초기 단계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림은 홍수 이후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에서 내려 전 세계 사람들이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먹을 수 있는 농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류가 도시화되기 시작할 정도로 인구가 번식하는데 수세기가 걸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료를 통해 이전에도 큰 도시 중심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마을 시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아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날짜 범위는 기원전 만년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문자 이전 시대에도 도시 정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글쓰기가 발명되기 이전의 문자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대략적인 날짜를 알려면 최초의 글쓰기 형태가 기원전 3000년, 아마도 기원전 3200년경에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수세기가 걸렸습니다. 노아가 글을 쓸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노아가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시나리오는 기원전 9000년 이후 메소포타미아의 기후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 전역에 걸쳐 마을이 조기에 발전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비옥한 초승달, 퍼텔 크레센트 이라는 단어의 그림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이 이 단어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 모양이 어떤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역은 중동 또는 고대 근동으로 다양하게 불리는 지역의 지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평가하는 기간이 중동이냐 근동이냐에 따라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색깔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지중해 연안을 따라 북쪽으로 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향하는 녹색 반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중앙에 갈색 부분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일은 사람들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부르는 곳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옥하기 때문에 녹색입니다. 즉,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반달 또는 비옥한 초승달의 중심은 보시다시피 갈색입니다. 이는 그곳이 건조하고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정말 희귀한 형태의 생명체만이 그곳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녹색 지역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은 현대의 지역을 구성합니다. 이렇게 북쪽으로 걸어갈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시나이입니다. 커서가 보이신다면 여기 이 작은 지역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은 우리가 레바논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레바논 북쪽에는 시리아가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슬픈 인간 이야기 중 하나는 시리아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 시리아 동쪽으로 가서 현대의 이라크에 이릅니다. 이라크는 페르시아만까지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제시한 국가 목록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 지역에는 인간의 생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우리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기후가 변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이 지역의 마을이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초기 자료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후가 서서히 건조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질 연구를 통해 이 지역 전체가 빙하의 속도로 매우 느리게 이동하고 있으며 이 지역 전체가 건조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전역, 중동 지역은 지난 30년 동안 서서히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수천 년. 우리는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서 물웅덩이에 아직도 악어가 살고 있는 사례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사람들과 고고학자들은 살 수 있었던 물이 풍부했던 하마와 다른 동물들의 유적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건조해지는 현상이 있었고, 제 생각엔 이것이 바로 차트로 돌아와서 이런 마을의 발전을 이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두 강 근처에서 스스로를 조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를 얼마나 잘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도에는 서쪽에는 유프라테스라고 불리는 강이 있고 동쪽에는 티그리스라고 불리는 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마을들이 발전하기 시작했을 때 물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강 근처에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을의 발전을 가져오는 변화이고 마을은 물론 궁극적으로 도시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마을 시대는 수천 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이는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진정한 도심을 개발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이 마을 기간은 창세기 12장 이전의 모든 것보다 훨씬 이전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의 끝부분과 12장의 시작부분에 나타날 때 그에 대한 날짜를 도출하는 초기 공식이 정확하다면 우리는 그 정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원전 2100년경이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방사성 탄소 14에 의해 이 마을에 할당된 날짜가 정확하다면 이 마을은 대략 기원전 9000년에 시작하여 도시가 발전하기 시작하는 기원전 5000년, 4000년까지 계속됩니다. 이들 중 가장 초기에는 자그로스, 제그로스, 기슭에 있는 자르무, 자어묘, 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방사성 탄소는 그 연대를 6750년으로 추정합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우리의 관심을 돌리고 싶은 시점보다 훨씬 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관심을 약간 혼란스러운 지점으로 옮기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로 가본다면 요르단 계곡 아래 또는 일반적으로 요르단 균열이라고 불리는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방사성 탄소 14는 그 도시의 연대를 7000년으로 추정합니다. 그 도시에는 높이가 약 12피트이고 두께가 5피트인 첫 번째 성벽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높이가 약 27피트인 둥근 흉벽탑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방사성 탄소 14가 정확한지 알 수 있듯이 이를 통해 우리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최초의 마을이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예리코가 시작된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되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즉, 기원전 7000년과 6000년의 인류는 소위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동시에 퍼져나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적어도 이 초기 도시들은 강을 따라 있는 도시였을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는 강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도시들이 발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제 노트를 넘어 중동의 지형에 대해 여러분이 저와 함께 주목해 주시길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수업 노트에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꼭대기에 있는 이 지역은 우리가 서부라고 부르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가 어디에 있는지 모두 알아낼 수 있나요? 우리는 수평 지형을 따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이름을 가진 해안 평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해안 평야는 너비가 몇 마일에서 20마일에 이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실제로 끝까지 뻗어 있는 중앙 산맥에 이르렀습니다. 커서를 따라 북쪽으로 가면 시리아, 팔레스타인 해안을 따라 현대 터키까지 이어지는 이 산맥을 모두 따라갈 수 있습니까? 괜찮은. 어쨌든 그것은 이스라엘의 중앙 산맥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산맥은 북쪽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내 커서를 따라 남쪽으로 돌아오면 산맥 바로 동쪽에 계곡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계곡은 비옥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 따라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에 나오는 이 계곡은 요단 지구라고 불립니다. 그러니 캘리포니아와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캘리포니아에는 해안평야가 있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면 해안평야가 펼쳐진다. 때로는 매우 좁습니다. 빅서, 지역처럼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쪽으로 오면 산맥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산맥의 동쪽으로 가면 샌와킨 밸리라는 계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갈수록 더 건조해집니다. 그 지형은 이스라엘과 매우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이 균열 지역은 매우 비옥하고 요르단강으로 물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전체 지도의 지리 개념을 연구하는데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동쪽으로 가면 또 다른 산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산맥은 이스라엘에서 트랜스요르단 산맥으로 불립니다. 그들은 요르단과 시리아의 산들입니다. 그래서 트랜스요르단 산맥은 여계중앙 산맥과 평행하게 남북으로 뻗어 있습니다. 당신도 알 수 있듯이 이곳에는 확실히 불모지인 넓은 고원이 있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제 워드 문서를 다시 클릭하여 이곳이 대아라비아 사막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은 크게 두 가지 현상의 결과이다. 이 지역 전체에서 남쪽으로 갈수록 더 건조해집니다. 어디에 있든 북아프리카든 이스라엘이든 이라크든 마찬가지입니다. 남쪽으로 갈수록 건조해집니다. 이것이 바람이 흐르는 방식 때문에 건조한 이유에 대한 두 가지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유는 이곳의 산맥이 중앙 구릉지이자 트랜스요르단 산맥이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항상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기 때문에 그 바람에 포함된 습기가 그 산에 닿으면 그 산은 습기를 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대아라비아 사막을 갖고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바람에 있는 습기는 모두 산에 의해 추출되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대아라비아 사막은 고지대이고 강우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막입니다. 1년 내내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대사막 지역의 동쪽으로 와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 동쪽에 이르렀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은 예외적인 농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비옥한 것은 비가 너무 많이 내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대 초기에 이 지역의 많은 부분이 홍수 퇴적물에 의해 생성되었기 때문에 이곳은 비옥했습니다. 우리는 특히 남쪽에서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루이지애나 삼각주에서와 마찬가지로 비옥한 토양이 무너지고 퇴적되었습니다. 같은 현상. 그리고 비가 약간 내리기 때문에 비옥할 뿐만 아니라 이 산맥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여러 개의 강이 있기 때문에 비옥합니다. 이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 서쪽에 있는 산들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커서가 있는 동쪽에 있는 산들은 자그로스 산맥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지구라트, 지고레트, 나는 단어에서 자그로스, 제그러스, 나는 용어를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지구라트는 높은 건물로 높이가 높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그로스, 제그러스는 키가 크다는 뜻이고 이 산들은 높이가 9,000피트와 1만피트이기 때문에 자그로스, 제그러스라고 불립니다. 아시다시피 산이 그렇게 높으면 대기 중 더 높은 곳에 있는 수분을 추출하고 그 수분을 추출한 다음 그 수분이 메소포타미아의 거대한 범람원으로 흘러내려가서 여러 지역을 만들어냅니다. 물이 강으로 흐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두 개의 다른 섹션에서 이야기할 지형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지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지형이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그 지형이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내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나는 그 지형이 식량 생산에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 지형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형에 대해서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도 위에 커서를 놔둘 수 있다면 특정 구역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빠르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걸어가서 해당 구역을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물론 수분 생성의 중요한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육지 지역은 해안 평원입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보게 될 지역은 여기 아카바에서 터키까지 남북으로 이어지는 산맥입니다. 세 번째 구역은 아시다시피 그 계곡입니다. 나는 이 계곡, 즉 요르단 단층에 대해 당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이 특정 지도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계곡은 터키 중부까지 뻗어 있습니다. 그것은 터키 중부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남쪽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것은 아카바와 홍해로 흘러가고 그 다음 홍해로부터 지하, 즉 바다 밑바닥으로 흘러갑니다. 그것은 중앙 아프리카까지 남쪽으로 뻗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계곡은 지구 표면에서 가장 큰 주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지각판이 이동하여 지진을 일으키는 지진에 관해 자주 읽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이 계곡은 지구 표면에서 가장 큰 주름의 일부입니다. 지구에는 없다고 말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분명히 물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균열입니다. 그리고 그 동쪽에 산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아라비아 사막이 있는데 물론 인간적인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범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와 이란을 구분하는 대자그로스 산맥이 있습니다. 데이란 고원은 자그로스 산맥 동쪽에 있다. 그래서 이 지도에서 우리는 구약 성서 역사의 지형을 그려냈습니다. 글쎄요, 대부분 구약 성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 그리스인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스는 거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관해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다른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서 지도는 여기 이 지역, 서부 터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라고 부르는 지역을 포함하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야기에 삽입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지형이고 이 수평 지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몇 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지형과 식량 생산 등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그것처럼요. 나는 이 모든 것이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루는 것은 지리학만큼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설교를 거의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배경에 대해 가르치는 디아어, 단 파울러입니다. 세션 1. 서론과 초기 메소포타미아 지리학입니다.